고린도후서 10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은 고린도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들입니다. 이 서신에 있는 다른 어떤 장들도 생명의 더 깊은 체험을 위해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것에 그만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장은 생명의 체험에 있어서 매우 깊습니다. 첫째로 이 장들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이 어떻게 조성되는가를 계시합니다. 그들은 재조성되고 재정비되어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던 그와 같은 반항자가 어떻게 새 언약의 사역자, 즉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며 거스르던 자를 신약시대 안에 하나님의 행정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전환시킨 것은 확실히 큰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바울은 먼저 거듭나고 그 다음 재조성되었습니다. 거듭남은 어떤 사람을 새 언약의 사역자로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또한 재조직되고 재정비되고 재조성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조성은 새로운 요소를 요구합니다. 조성의 본질인 요소가 없이 우리가 어떤 것으로 조성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지만 조성의 역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에 더하여 어떠한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이 요소는 생명이나 그 영일 뿐 아니라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통과하신 과정의 단계들, 즉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과정의 중요한 네 단계들이 또한 우리가 조성되어져야 할 요소인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의 성분들입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출애굽기 30장에서 관유를 만들기 위한 감람 기름과 복합된 네 가지 향품들에 의해 예표됩니다. 감람 기름은 기본적인 요소이고 네 가지 향품은 이 기본 요소에 복합된 성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산출된 복합물이 그 성분을 지닌 감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이요 감람 기름이요 기본 요소입니다. 네 가지 향품은 성육신과 인생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육신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와 하나의 실체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성과 인성이 본질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성은 신성으로 남아있고 인성은 인성으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소재 안에 있는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는 것에 의해 설명됩니다. 기름과 가루는 함께 섞여져 두 본성을 지닌 하나의 실체가 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본성은 분리되고 완전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기름은 그 본성을 잃지 않고 가루도 그 본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과 가루는 함께 섞여져 하나의 실체를 산출합니다. 그러나 이 실체는 기름도 가루도 아닌 제3의 본성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두 본성, 즉 기름의 본성과 가루의 본성을 가진 하나의 완전한 실체입니다. 이것은 신성을 인성 안으로 가져와 그들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살게 하는 성육신의 일례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을 지닌 놀라운 사람인 주 예수는 30년 동안 나사렛에 있는 목수의 가정에서 사셨습니다. 사역을 마치신 후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의 인간 생활은 그분이 첫 번째 창조에 관련된 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과하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은 온 옛 창조를 십자가로 가져가 그것을 끝내셨습니다. 옛 창조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 괴로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끝났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사탄에게 작은 사탄아 너는 뭘 하려고 하느냐 너는 여전히 말썽을 일으키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놀 시간을 조금만 더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가 이미 너를 끝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는 옛 창조와 함께 끝났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탄과 옛 창조는 끝났고 우리 또한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끝났습니다. 이러한 끝냄이 십자가에 못 박힘의 참된 의미입니다.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속된 백성을 하나님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속육신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모셔온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은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랍습니다. 아마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다지 의식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주님의 긍휼로 나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과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실제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육신을 통해 우리 안에 이끌려졌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이요 과정을 거치신 하나님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조성되어진 바로 그 요소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어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당신은 이것을 느끼지 못할지 모르나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살고 믿음에 의해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이지 보이는 것에 의해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보는 것에 의해 행하는 자입니까? 믿는 자는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 자이며 믿음에 의해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취하고 고백하고 깨닫습니다. 느낌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은 보는 것에 의해 행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쁩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장소에 살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신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느낌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놀랍다고 느낄지 모르나 자신의 상태는 가련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느낌을 믿지 말고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으로 데려와졌다는 사실입니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우리가 조성되어진 바로 그 요소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조성되어졌다거나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느끼지 못할지 모릅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믿는 자, 곧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고 느낌에 따라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당신은 또한 성경이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속육신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셨음을 계시합니다. 이제 부활 안에서 그분은 조성하는 요소로서 우리 영 안에 거하는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리 형제님은 종종 첫째로 우리는 사실을 갖고 그 후에 믿음을 가지며 그 다음에 체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순서는 체험, 믿음, 사실이 아닙니다. 항상 사실들이 첫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실들에 대해서 압니까? 사실들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약은 유명으로서, 즉 언약보다 더 강하고 더 나은 어떤 것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흡사한 협정입니다. 그러나 성약, 곧 유명은 이미 성취된 어떤 것을 언급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100만 달러가 주어진 유언이 선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의 증거와 증명이 유명입니다. 신약은 유명입니다. 이 유명은 과정을 거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의 기업이며 그분이 우리가 조성되어지는 요소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성되어졌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때때로 마귀는 말합니다. 내 자신을 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어느 아침 하를 내고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심지어 우리가 화를 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믿는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탄아, 내가 비록 많이 화를 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화를 낸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변케하지 못한다. 사탄아, 이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나는 너를 쫓아낸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는 앞의 것들과 대조됨을 가리킵니다. 6절에서 바울은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조명하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비추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보배라는 말은 6절을 언급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 즉 훌륭하고 귀하고 놀라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즉 전혀 놀랍지 않는 어떤 것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나로 7절을 시작합니다. 7절 전체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이라. 탁월함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초월함, 빼어남, 엄청나게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사실은 능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 줍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낮고 하잘 것 없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원래 나는 죄 있고 타락했고 낮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나타내고 복음의 영광을 비추어낼 수 있겠는가? 내게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능력의 탁월함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비록 내가 가치 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은 내 안으로 이 귀한 보배를 비추셨다. 이제 이 보배는 나를 활력화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내고 진리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능력의 근원이 된다. 당신은 당신 안에 신성한 모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보배는 이제 안에서부터 우리를 동력화시키는 한에 속한 모터입니다. 이 모터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설교자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평강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체험으로 그분은 종종 내게 평강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게 기쁨을 주지만 평강을 주지 않고 나를 괴롭히십니다. 나는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그분을 내적 괴롭힘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나는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때때로 나는 그분의 괴롭히는 것에 협력하여 기쁨을 갖지만 여전히 평강이 없습니다. 당신의 체험에 따르면 당신은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이 종종 당신을 내적으로 괴롭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괴롭히는 자입니다. 이 보배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있고 활동적인 보배입니다. 이 보배는 심지어 우리를 강권하여 어떤 일들을 하게까지 합니다. 고린도서 5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괴롭힐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밀어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복음을 비추고 진리를 나타내는 방법으로서 그들이 행동하는 능력이요 힘의 근원입니다.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 8절 서두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영광스러운 생활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것은 갈레짐 아래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맷돌 아래 있는 곡식 나달과 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갈레짐 아래서 생활하셨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제자들과 그의 반대자들과 핍박자들은 맷돌 기능을 했습니다. 매일 주 예수님은 갈레짐 아래에 있었습니다. 곡식을 갈 때는 두 개의 돌, 즉 바닥에 있는 고정석과 꼭대기에 있는 움직이는 돌이 사용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주 예수를 위한 아래의 고정석이었고 꼭대기의 맷돌, 즉 움직이는 돌은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기 위해서는 그것에 맞추어 협력할 위에 있는 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더불어 주 예수를 갈기 위해 협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오늘날 우리의 체험도 동일합니다. 주의 회복을 반대하는 자들은 밑받침 돌, 즉 고정돔 맷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남편이나 아내와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과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위에 있는 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식구들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자들이나 반대자들과 협력하여 우리를 갈려짐 아래에 둡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의 아내가 반대자들보다 더 많이 당신을 간다는 것이 당신의 체험이 아닙니까? 그녀의 비판은 일종의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자들이 없다면 반대자들은 우리를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참된 갈문,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에게서 옵니다. 반대자들은 단지 갈기 위한 기초를 놓을 뿐입니다. 일단 이 기초가 놓여지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나 어떤 성도들이 실제로 갈 것입니다. 당신이 사복음서를 다시 읽어본다면 당신은 주 예수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이 그분으로 갈려짐을 체험하게 하는 자들임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가 핍박을 받을 때 그분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무리에게 전파하고 있을 때 그의 친속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주 예수는 심지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런 다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자들, 즉 천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는 자들에게서 갈려짐을 체험합니다. 사방으로 괴로움을 당하여도 제한받지 아니함.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괴로움을 당하여도 제한받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괴로움을 당하여도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또한 사방에서 압력을 받아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제한받는다는 단어는 또한 속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18절까지에 걸친 사도들의 생활에 대한 기술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살았으며 또한 십자가의 죽임 아래서 부활 생명을 살았음을 봅니다.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함. 문자적으로 여기서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길을 찾아낼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낙심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도무지 길을 발견할 수 없는, 즉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도는 그들이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였고 길을 찾아낼 수 없었으나 낙심하거나 도무지 길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함. 9절 상반절은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핍박을 받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또한 적의 추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림받는 것은 내버려지고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적으로 어떤 악한 상태로 뒤에 남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함. 9절 하반절은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다는 또한 때로 눕힘을 당하다를 의미하며 망하는은 또한 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멸망하는, 즉 죽임을 당하는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죽음의 넘기움을 몸의 짊어짐. 10절은 계속해서 예수의 죽음의 넘기움을 몸의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음의 넘기움은 살해, 죽이는 것, 즉 주 예수께서 고통을 받고 견딘 죽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매일 죽임 아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분은 죽음의 넘기움을 체험하셨습니다. 사도들 또한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죽임 아래 있었고 날마다 죽음에 넣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이러한 죽이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뭐뭐 도록으로 번역된 단어는 또한 뭐뭐 하기 위하여 결국 뭐뭇이 되는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임은 결국 부활 생명의 나타남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날마다의 죽임은 부활 안에서 거룩한 생명을 해방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생명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 살아 표현한 부활 생명입니다. 계속적인 날마다의 갈문, 특별한 목적을 위해 역사합니다. 즉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이 생명이 부활 생명입니다. 주 예수님은 심지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부활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산 생명은 부활생명입니다. 이러한 부활생명이야말로 죽음의 넘기움을 견딜 수 있는 생명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0절과 11절에 있는 예수라는 칭호는 주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던 것과 같은 생활, 즉 부활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생활한 것을 암시합니다. 이 구절에서 육체와 몸의 상호 교환적인 사용은 죽을 육체가 우리 타락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망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믿는 이들 안에서 역사함. 12절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망에 죽임 아래 있을 때 그분의 부활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 안으로 분배됩니다. 다른 사람들 안으로의 생명의 분배는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만 너희 고린도인들은 살아나고 있다. 우리의 죽어감은 너희 안으로 생명을 주입하여 너희를 살게 한다. 우리에게는 죽음에 넘기는 문제이지만 너희에게는 생명의 분배의 문제이다. 믿음의 영을 가짐.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같은 영은 시편 116편 10절의 인용구에서 말한 것과 같은 영을 언급합니다. 13절에 있는 영에 관해서 알포드는 명확하게 성령은 아님, 즉 그러나 여전히 단지 사람의 성질은 아님, 내주하는 성령은 새로 오진 사람 전체를 침투하고 결정짓는다 라고 말합니다. 빈센트는 믿음의 영, 즉 뚜렷하게 성령은 아니며 또 다른 한편으로 사람의 기능이나 성분만도 아닌 양자가 섞인 것임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것이 성령과 사람의 영의 연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주님, 특히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체험한 것들을 믿고 말하기 위하여 그러한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으며 우리의 생각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의심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사도들이 그들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활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산 것은 연합된 영에 의한 것임을 가리킵니다. 14절은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자신들을 죽은 사람들로 여겼음을 가리키는데 이는 그들이 항상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를 살리시고 또한 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을 통해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감사함이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 따르면 은혜는 사도들이 부활생명을 나타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도록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으로서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새 언약을 위한 사역을 수행하도록 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사도들은 죽임당함 아래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되어졌고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통해 넘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감사함이 또한 넘칠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죽임당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분배하고 이 생명이 그들에게 은혜가 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산 생활이요 질그릇 안에 감추인 보배의 탁월한 능력에 의해 부활 생명을 나타내기 위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이었습니다. 조만간에 우리는 모두 갈려짐을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윗돌과 받침돌 사이에서 갈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갈려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활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이러한 갈려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미 조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얼마만큼 조성되어져야 하는가를 측정할 시험을 거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실제적이고도 체험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조성을 수행하기 위해 갈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반대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자들의 갈무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교회는 맷돌입니다. 아마 당신은 당신의 지방교회에 있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를 원할지 모릅니다. 당신이 갈려짐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간다면 당신은 당신이 이사가는 지방에서 훨씬 더 갈려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갈려짐을 피하려고 이사간다면 당신은 더욱더 갈려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정해졌고 그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부활생명으로 나타나게 하는 갈려짐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